자,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 27절까지를 이제 한번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 1장 16절로 2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라고 할 때 이 이름도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제 가장 친숙한 이름은 이제 예수님께서 늘 데리고 다니셨던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열두 제자들 중에도 가장 최측근의 인물,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데요. 오늘 이 야고보서의 어떤 저자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한번 잠시 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기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형제 야고보고요. 또 예수님이 이제 살아 있을 때 또 사역을 할 때는 사실 가족들, 특별히 형제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왜 명절인데 저기 나가서 당신을 보여야 될 것인데 왜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인정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는 이 인물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3절에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21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21장 18절에 보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제 사실 사도행전에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AD 30년에서 약 62년 동안의 이 초대교회 감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생전에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인물이지만 부활 이후에 완전히 바뀌고 나서 그리고 이제 유대 전승에 보면 이 사람의 별명이 붙여졌는데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죠. 낙타무릎을 가진 자 이게 야고보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비록 육신으로는 자기의 형제라서 자기의 형이라서 잘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게 되면서 야고보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언급하지만 그의 종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떤 형제 이상을 넘어서는 중요한 일들이 이제 야고보에게 일어났죠. 자, 이 야고보가 62년 경에 이제 순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배경은 이제 AD 약 30년 경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그 핍박이 극하게 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핍박은 사실 유대교로부터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다가 이게 이제 그 시점이 뭐하고 또 겹치게 되냐면 로마 황제였던 핍박까지 겸하게 됩니다. AD 60년 경에는 네로 황제까지 나오게 되죠. 로마 황제 중에 특별히 한 10명의 황제가 대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이 서서히 시작될 무렵입니다. 한편으로는 유대교의 핍박이 있고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핍박이 또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 볼 때는 뭐가 있냐면 이게 아직 정확하게 뭔가 세팅이 안 됐다고요.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로마에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생각하자고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말고 지금 편지 쓰는 대상들이 어디 있냐면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 이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지금 편지를 쓰는 건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주로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인데 이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면 예를 들면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섬겨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게 뭐가 헷갈리냐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일신 사상으로 섬겨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래.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자기들이 유일신 사상으로 섬겨오면서 어떤 외적으로만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섬겨오다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이게 상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베이스를 보면 알지만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고 존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받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소수란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멀리 계신 높이 계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데 익숙한데 예수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본의 아니게 이들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지만 외식적인 삶이일 수밖에 없었어요. 겉으로 이제 안식일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요런 식으로만 수십 년을 살아오다가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하나님 믿는 방법이 이런 거였기 때문에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리얼이라고 하는 실제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그것은 잘 모르겠고 과거의 유대교를 믿었던 것처럼 믿는 교회 안에서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이방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이방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이들에게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과연 예수가 사람이냐 신이냐 이런 배경이 있고 또 하나는 이방 배경이라고 얘기할 때 전부 우상의 배경이거든요. 그 우상을 가지고 있던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 짬뽕이 돼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사도들의 어떤 지속적인 자주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교제가 있는데 이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사도들과의 교제도 이게 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갈등이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믿는 게 올바른 것인지. 한편으로는 유대교에 대해서 핍박을 받고 로마에서도 핍박을 받는데 이게 외부적인 것인데 내적으로는 이게 또 정립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외식으로 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거예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것을 오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다른 건 뭐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그 행함이라는 것이 유대교의 배경도 깔려 있고 여러 가지 배경이 깔려 있으면서 이것도 오해하면서 이 믿는다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오해해서 행함이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래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 나 예수 믿어 라고 하는 쪽으로 극하게 오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속으로 정립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을 너무 오해해서 실천의 부분들, 행동의 부분들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데 자기들은 예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뭐 이거 정립은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들에게 실제가 안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매일 사실적으로 만나고 누리는 이런 부분이 실제가 안 되면서 마침 보험 들듯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그러면서 함부로 하면서 나는 뭐 영생이 보장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믿음과 행위가 결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내용이 없으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와 약한 자가 부딪히고 말로서 야고보서 3장에 이제 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말로서 서로 상처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내용이 없으니까 실제 매 순간 리얼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번 만나는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부딪히고 로마의 모습 안에서 막 부딪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한편으로 내 예수 믿고 이제 영생 보장됐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그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해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계속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로마 전역에 다니면서 장사하고 재물 축적하고 자기 예수 믿고 이미 구원 보장됐으니까 이제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속에 물들고 인본주의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 지금 이 서신서의 기준이 언제쯤이냐고 이제 학자들의 어떤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AD, 야고보가 순교하기 이전, AD 62년 전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많이 추측하기를 AD 46년에서 49년경이다라고 추측합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또 두 번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지 채 20년이 안 됐는데도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물론 정립이 안 된 문제도 있지만 어느 세월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받고 정말 기쁨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 내에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야고보가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펜을 들고 쓰기 시작한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를 주거나 아니면 힘을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쨌든지 이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조금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고치는 부분들이 서신서의 대부분의 내용이고 사실 신학의 출발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땅에 살아있지만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복음을 흐르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강력함과 집요함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고 또 하나는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창궐한지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죄된 우리의 모습,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간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수한 복음에서 계속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금방 떨어져서 원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마치 스프링처럼, 짱아찌처럼 그렇습니다. 금방 돌아갑니다. 그 금방 돌아간 모습이 야고보서의 배경에 되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해요. 한두 개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타켓을 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 로마에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근데 야고보서의 내용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 유대인들과 비슷하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리얼이 아니었어요.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자기가 율법만 잘 지키면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속은 어떻게 되든지 이건 나타나지 않으니까 밖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유대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다가 그것이 예수의 이름과 함께 이제 예수님도 믿는다 이렇게는 됐는데 그 삶은 여전히 리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여전히 멀리 계시거나 나하고는 관계없거나 뭔가 장애가 있거나 방해가 있거나 이런 모습이에요. 매 순간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매 순간 그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마냥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이렇게 증명서 하나 가지고 있는 마냥 실제 교통은 전혀 없고 실제 사실적인 주님과의 만남은 전혀 없으면서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겠죠. 하지만 그런 유대인이 지금 안에 있는데 보세요. 밖으로는 핍박이 있어요.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신앙생활은 그거라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정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밖으로는 시련을 막 받고 있어요. 시련을 받고 있는데 속으로는 뭐냐면 속으로는 결국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두 가지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무슨 시험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시험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13절부터는 뭔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단이 유혹하는 템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에 보시면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 정말로 맞다고 하면 너희의 어떤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게 맞다면 그 온전히 순종해라. 온전히 순종해라. 이런 내용이 1장 2절부터 쭉 됩니다. 그리고 완전 반전되기 시작하는 것이 13절입니다.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되지만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테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 믿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시련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죄의 어떤 유혹, 사단이 주는 유혹으로 우리가 그에 걸려 넘으시는 어떤 그런 유혹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교회들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 그런 시험과 그 다음에 끊임없이 유혹하는 시험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너무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에 아직 리얼을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사실적으로 누린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예수 믿어서 좋긴 좋은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교가 핍박하고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하고 제대로 살 수 없는데 또 실제적으로 외부의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리얼이 안 돼요. 그러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거나 교회 안의 모습들을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지. 갈등들이 계속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리얼이 아니까 끊임없이 이 육신으로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욕심이 이끌려서 계속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됐지.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래가지고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사실은 말하지 않지만 계속 그런 거예요. 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서 가고 육신을 쫓아서 가고 세속에 물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실제 다른 게 문제가 아닌데 진짜 문제는 그 리얼 하나님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게 아니니까 모든 게 문제예요. 밖으로의 핍박도 문제고 안으로의 갈등도 문제고 자기 정립 안 된 것도 문제고 막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이래가지고 육신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고 가만히 보면 이게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속지 마라. 13절, 14절, 15절의 배경해서 요 얘기를 잠시 드리면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은 어려움이 오니까 어려움. 그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왜 이리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련과 시험을 잘 착각해서 시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져 놓고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그런 템테이션을 하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는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 때문에 너희의 욕심 때문에 끌려서 너희가 넘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속이는 사단이 있고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핑계되는 건 뭐냐면 이미 사고가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사고가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넘어간 그 사고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냐. 유혹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죠. 왜 유혹 때문에 넘어갑니까? 이것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뭐 세상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욕심에 따른 어떤 삶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만족이나 기쁨 이런 것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알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속이고 그 사단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고가 그렇게 무너졌고 그러고 나서 계속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나 만족에 동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걸 핑계대는 겁니다. 예. 합리화시키는 거죠.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주님 왜 이랬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험이든지 시련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면 시험도 이기고 시련도 이길 것인데 주님과 사실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시련이 와도 그 시련으로 깨닫지 못하고 시험이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속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지금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 사단의 속삭임에 계속 넘어집니다. 17절에 우리 주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정립을 해야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때는 정립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세월이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어떤 넘어짐과 실패 아니면 부정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지난 2000년 동안 사실은 이렇게 낱낱이 우리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교인들의 어떤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자기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래요. 좋은 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일평생 섬기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일평생 그냥 본의 아니게 구약적인 거였기 때문에 뭐 율법적으로 뭐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냥 껍데기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던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 했던 삶의 완전히 전환기적인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데 구약적인 형태로 믿는 거예요. 그 껍데기는 훌륭합니다. 껍데기는 원래 그랬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니면 헌금도 봉사도 아니면 교회 안에 활동도 다 하는데 뭐만 없냐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어떤 리얼적인 실제적인 어떤 관계들은 없는 겁니다. 이거 없는데 껍데기는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그런 상태를 사단이 알잖아요.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핑계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그런 악수 연약하다 보니까 주위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또 갈등이 일어나고요. 갈등이. 이 갈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막 교회 내 막 이러면서 아예 또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눈을 밖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배경이 뭐냐면 로마 전역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 전역이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뭐냐면 로마의 전역이 흩어져서 장사하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물을 축적하고 결국은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 따라가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너무 위험한 상황에 지금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시련을 한편으로는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안으로는 갈등을 하고 있고 자기 속에는 이게 채워지지 않는 리얼이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또 전 이것도 놔버리고 육신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점점 꼬여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하시는 얘기예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속지 마라. 세상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 속지 마라. 세상의 물결,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잠시 보시면 22절부터 보시면 또 다른 각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이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거울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온전한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거울 보는 이유가 딴 게 아니잖아요. 내 얼굴에 뭐가 얼룩이 묻었냐 아니면 뭐가 잘못된지 보고 수정하려고 보는데 하는 건데 거울 앞에 섰다가 자기 얼굴을 봤는데 얼룩이 묻었어. 뭐 꺼져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워야 되는 거잖아요.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고 얼룩이 있는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거울을 본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봤다는 거거든. 뭐가 틀렸는지 봤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안 고친다. 이걸 가지고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거울 앞에 섰다는 것이고 뭐가 옳은 거며 뭐가 틀린 거며 뭐가 잘못된 건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봐서 확인했다는 얘기인데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알면서도 네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을 속이지 마라. 속이지 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넘어가서 이제 2장의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야고보가 정말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의 주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신학의 대주제를 바꾼 게 아니에요. 바꾼 게 아닙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게 아니란 거죠. 야고보가 얘기한 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아까 그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을 생각해 봅시다. 이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외식하는 겉으로 볼 때 행함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행함은 있다 이거죠. 근데 이 행함을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교회에 나와서 하는 그 껍데기적인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기 때문에 나오는 실천, 그것을 행함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교회 누가 안 옵니까? 누가 봉사 안 합니까? 교회 내에서 누가 헌금을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이런 식의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행함, 정말로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그런 실천, 그 얘기야. 만약 이런 진정한 실천과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된다. 과연 믿음이 있는가? 야고보서는 사실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믿음의 행동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너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매 순간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매 순간 경청하고 인도받는 것,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야고보서 2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2장 19절에 보시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확실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참되게 믿어서 그 믿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같이 나와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 귀신의 믿음은 뭐죠? 이 귀신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는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믿고 뜬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움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귀신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식에 불과하고 그 지식 때문에 두려워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른 말로 내가 예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에게 100% 순종하는 일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두려워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두렵다. 그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정말로 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어? 귀신도 믿는다. 귀신도 믿고 뜬다. 너희가 귀신의 믿음과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삶의 모습이 없는데 과연 믿는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내에 수많은 사단의 어떤 공격으로 말미암아 믿노라고 하지만 올바른 믿음에 대한 사실적인 실제가 없는 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또 그들을 다 이렇게 깨워내고 살려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린 전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 어떤 몇 명의 소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몇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 내에 너무나 심각하게 이런 문제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지 채 20년도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발전이 되어 왔어요. 너무나 많은 그 발전됨에서 너무나 많은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합리화할 만한 수많은 근거들을 갖다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꽤 많은 성경 구절도 갖다 대기 시작했어요. 성경 구절이며 아니면 이 초창기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어떤 말이며 이런 것들 다 갖다 대면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타협이 없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았든 아니면 인류가 만들어 놓았든 우리가 거기에 속았든 아니면 논리가 많이 발전했든 이론이 많이 발전했든 다 상관없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올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이 계속 속이고 있으니까 속지 말라. 또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우리 안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오지 않은 그런 많은 것들이 배경에 깔려있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사단이 속이는 것에도 속지 말고 네 스스로도 속이지 마라. 거울 받지 않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받지 않냐? 여러분 양심적으로 성경 한 번만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 한 번만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안만 그냥 읽어보시라고. 성경 읽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성경의 어떤 한 구절 아니면 한 문장 누가 무슨 말을 했던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핑계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성경 그대로 보시라고요. 성경 그대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자인지 그렇지 않는 자인지 확인해야 된다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지구상에 가장 많은 우리 교회 중에, 기독교 중에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다른 교단도 많이 있지만 사실 침례교단이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침례교단의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장로교와 침례교단의 어떤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로교의 배경은 뭐냐면 너 교회 와? 너 예수 믿어? 너 구원받았구나. 이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전제해놓고 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장로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침례교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 왔지만 너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교회 안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교회 안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해야 돼 라고 하는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새신자 교육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너 구원 못 받았다 이래놓고 시작하는 것이 침례교단의 배경입니다. 근데 장로교단의 배경은 그렇지 않다. 근데 저는 침례교단의 배경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구원 받지 못했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는 것보다 그들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유익하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본인이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는 자들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았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존심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녔던들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살았던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 얼마나 구원을 받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구원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들보다 뛰어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이런 기준을 갖다 대보자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바쳤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 받았는지를 확인해보고 내가 지금 리얼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끊임없이 내게 오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껍데기로 계속 교회 다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활동하는 것이 계속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마라. 그때도 그 시간표 때도 예수님을 이제 뜨겁게 믿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고 심지어는 20년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다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봤던 그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포진되어 있던 바로 그 시대에도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사단의 공격이 강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얘기고 세상이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동안 내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위안 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속지 마라. 사단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보고도 전혀 모른 채 계속 지나가는 일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면. 정말로 깨끗한 거울 앞에 섰다면. 한 번이라도 섰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말이요. 어쩌다가 이제 제가 거울을 안 보고 올 때가 있습니다. 거울을 안 보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거울을 확인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코털이 삐져나와 있었다거나 어? 아니면 뭐 입안에 뭐 고춧가루가 있었다거나 그게요. 이게 굉장히 오래가요. 아이고야 메시지 열심히 은혜 되게 했는데 고춧가루 끼어가지고 막 믿으라 얘기했는데 고춧가루 끼어있고 코털 나오고 있고 잘못된 것을 보고 아닌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의가 악한 분이 아니세요. 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씀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은 더 교제하자는 거예요. 더 깨끗해지고 깨끗해져서 더 교제하자고 하는 의도입니다. 아휴, 그대로 살고 싶은데 이건 생명 가진 자가 아니에요. 이대로 내버려도 생명 가진 자가 아니라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먼저 이 말씀들이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고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실천이 같이 가는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교회를 깨우는 역할을 하자고. 지금 그냥 교회 안에 뭐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 리허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교회 안에 그래도 인생을 드린 저들이 올바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들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정말로 복음만 해서 주님과 관계하면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를 깨우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같이 해야 돼요. 아, 뭐 지적한다, 아니면 목사님 어떻게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보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속지 마라, 자신을 속이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속지 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충격이었던 것이 이것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였냐, 첫 번째 책이었냐. 정말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지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얘기인데 예? 사복음서 이전에 마가복음 이전에 먼저 쓴 게 뭐냐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고 계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18절에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 각각과 개개인과 너무나 친밀하게 사실적인 실제적인 교제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오라고 부르시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거기 머물리지 말고 사단에게 속고 자신에게 속이는 자신 스스로 속이는 그 자리에 머물리지 말고 빨리 거울 봐서 네 모습 알고 빨리 돌아오라. 내 형제들아 빨리 돌아오라. 그래야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에 먼저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같이 전 세계 교회에 사실적인 참된 신앙을 전달해서 저들도 깨우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함께 전 세계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 말쟁이가 아니라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산자의 모습으로 전 세계에 살리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로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더욱더 우리를 세우시고 깨끗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계속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 우리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살아나게 하시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교회를 깨워내는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사실적인 모델로 정인으로 서서 전 세계를 깨워내는 그런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